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단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주고받는 이 말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예비하는 목소리가 될지언정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방해하지 않도록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일 것 같으면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겠지만 주님의 음성일 것 같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소망이 일어나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 은혜를 입으며 참으로 그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 삶이 변화하고 열매 맺을 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요한이 보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한다는 메시지지요. 그런 선포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천국이 정말 가까이 와서 이제 새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는 그 소식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던 나라가 우리 다 천국 가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다 천국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고 그러면은 요한이 외치기를 기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안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 천국이 곧 임할 것이다 조금만 더 버텨라 하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란 거는 회라는 거는 후회한다는 그 회자 아니겠어요? 슬퍼한다 통회한다 그런다는 회자 뉘우친다는 회자고 개하는 거는 바꾼다 새로 한다 고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맞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큰일 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뭐 굳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시 요한이 외칠 때 그 메시지를 듣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저승에서 가는 천당으로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천국이란 말 자체가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 하늘 나라라는 뜻이지요. 하늘 천 나라 국자니까 하늘나라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천국이란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 하기도 황송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말을 써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당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때로는 벌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베푸는 혜택과 은혜를 누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늘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그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다른 어떤 이름보다 높은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그 이름이 높고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권위가 있으신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생각도 하나님의 뜻에 맞기를 원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의 가족들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그 운명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임하면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소식입니다.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요한은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 결과만 보고도 야 잘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 이거 어떡하냐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었는데 나라가 바뀐 것도 아닌데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나라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갈라지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것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자유독립국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나라의 백성들은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지만 뭐 일제에 부역하던 사람들은 일제에 부역하여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은 그게 즐겁고 그게 자 일본 사람들은 일본 그 일본 국민들은 그게 그 두렵고 참으로 큰일 난 그런 소식이 되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던 청중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때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구약의 백성들은 다 기다렸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는 흔히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외쳤고 구약의 백성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어떤 사람은 그날에라고 하는 구약의 약속과 지금은이라고 하는 신약의 성취가 성경의 전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고서 약속한 것이 구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선포가 신약의 그 복된 소식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너희가 준비를 하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임할 준비를 하고 그 나라를 맞을 수 있도록 보내신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을 오늘 마태는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께서 오실 그 대로를 큰 길을 수축하라고 하였던 그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자 그것을 알리는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마가복음 같은 데에서는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사자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이렇게 합쳐서 선지자들이 이미 말한 그 목소리라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책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쓰여진 세례 요한이 마침내 그때가 되었다 하기 직전에 쓰여진 그 책에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얘기가 사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말라기 3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사자를 먼저 보낼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다 사모하는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하는 사자를 보낼 건데 그 사자가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던 자들에게 이웃을 악하게 대하던 자들에게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던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날이 임하면 금과 은을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렇게 예언하신 그 선지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라기 4장 맨 마지막에도 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임하는 그날 나라가 임하는 그날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경건하지 않은 마음을 경건한 대로 우상을 섬기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던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대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탄생과 의식주와 메시지와 이름 모든 것이 그 한 가지에 집중되었던 사람입니다. 회개하게 하여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 그것에 모든 일생이 집중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름도 뭐 사가랴의 아들 요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를 씻게 하는 회개 주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의식주가 다 그랬어요. 사는 곳도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아니고 광야에 살았고 가죽털 옷을 입었고 가죽띠 허리띠를 메었고 음식도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요한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준비를 하도록 여기서 요한 말대로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큰일 날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되도록 요한을 보내셨고 그 모든 이름과 일생을 의식주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요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느냐 안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요한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건데 그날을 두려운 날로 저주의 날로 받지 아니하고 복되고 기쁜 날로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이 세례 요한을 보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 큰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돌이켜야 합니까? 누구에게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고 누구에게 이 소식이 재앙의 소식이 됩니까? 우리 본문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단강은 경계입니다. 요단강 동쪽은 이방의 땅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과 유다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나라 안에 요단강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회개할 사람들이 있다면 돌이킬 사람들이 있다면 저기 요단강 건너에 사는 이방인이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요단강에서 저 이방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누구나 와서 회개를 받으라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 사람들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서 요단강 안에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있던 사람들도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많이 나왔고 또 요단강 사방에서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럼 요단강 우편에 베레아와 이두매와 뭐 이런 데에서도 세례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요단강이 기쁜 소식이냐 복된 소식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었느냐 들지 못하느냐를 나누는 경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혈통이 그 경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받는 곳에 왔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러 왔는지 구경하러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특별히 요단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중에서도 의로운 자들이라고 율법을 지켰다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라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영광을 누리고 저 회개하지 않은 저 죄인인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회개해야 준비할 수 있다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와본 것입니다.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고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회개할 필요가 없고 이미 준비가 되었다고 자신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임박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 던져버릴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천국이 임할 것이다. 회개하여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요단강 저쪽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긍휼만 밖에는 자기 내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회개해야 준비된다는 소식이 소망이었습니다. 회개만 하면 된다니까. 저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아도, 저 사두개인들 같은 명예와 지위는 없을지라도, 저 바리새인들 같은 성경 지식과 그렇게 율법에 철저한 그런 뭐 열심, 그것은 없을지 몰라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더러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있을까 하는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고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있다는 소식은 복되고 반가운 소망의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두려운 게 있었겠죠. 물론 두려움을 가지고 세례받으러 왔겠지요. 물론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슬프니까 세례받으러 왔겠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두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요한의 선포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임할 줄 알았는데 지금 열심히 살았으니까, 지금 의롭게 살았으니까, 지금 저들보다는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임하면 당장 복을 주고 상을 줄 줄 알았는데 회개해야 들어간다니까, 회개해야만 한다고 하니까, 회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그런 게, 지금의 내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식을 나의 의로움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돌이켜야 된다니, 이대로는 되지 않는다니 부담스럽고 두려운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요, 누구 나라냐, 누구 백성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들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것 밖에는 그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주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 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이 의가, 내가 하나님께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명예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이 자기의 행한 공로가 하나님의 주권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 이것이 침해되면 안 되고 이것이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이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의 사람들이죠. 자기 나라의 왕들이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핵심은 그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의 핵심은, 돌이키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에 비추어 나의 삶의 삶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는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회개해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길을 열심히 닦아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길을 열심히 닦아도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회개 열심히 해도 그분이 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오신 것을 듣고 보고 믿는 자에게는 회개는 부담스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그 회개하라, 준비하라는 요한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준비하는 자의 목소리고 실제로 그 목소리대로 오시는 분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준비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점호 준비하듯이, 무슨 검사 맡을 때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군대 생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점호 아닙니까? 매일 점호를 하는데 점호하면서 뭐 이렇게 청소도 하고 뭐 손톱도 깎고 총기도 이렇게 청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점호하면서 이제 그런 걸 다 검사하는데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아무리 준비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호 때 꼭 걸립니다. 걸리려고 하면은 잡아내려고 하면 다 걸리는 게 점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군대 보직이 얼마나 힘들고 뭐 그런 거에 다 떠나서 내무반 생활하면서 점호받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회개해야 그 나라 들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여겨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그렇게 부담으로만 내가 얼른 회개를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드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떻게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임하는 소식이고 구주 예수님께서 땅에 다시 오시는 소식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 소식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소식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소식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선하신 모든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 복된 소식이라면 회개쯤이야. 복된 손님을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즐거운 청소처럼 정말 뭐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저 기숙사에 가 있던 저 뭐 자녀들이 집에 찾아온다 그럴 때 막 집안을 청소하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뭐 역전이 되었지만 그렇게 좋은 것을 준비하는 기쁜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십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 간절한 소망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나라의 시민 되는 것보다 복되고 즐겁고 대박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은 예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참된 심판자여 구주로 오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소식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세례 요한의 회개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이 회개해야 나라가 임한다는 이 선포가 점호를 준비하는 정말 나만 바라보면서 좀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범죄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죄와 정욕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를 판결하는 그 의문의 판결문을 십자가에 자기 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힘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무효화 시키셨습니다. 그 나라가 과연 임했는데 예수께서 온전히 의로우시고 온전히 희생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순종하셔서 그 나라가 올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해도 복된 소식이 될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것은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소식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가운데 요한의 선포를 따라서 그 나라가 정말로 완전하게 내 삶 가운데 내 생각과 심년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얘기한 회개하라는 이 말은 부담스러운 사람의 지적이 아니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탁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편에서는 복된 손님을 맞는 즐거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라 그러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우리야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 자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가 통치가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더 분명히 드러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 되기 위하여 요한의 권면에 따라 회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따라 회개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의인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죄 지은 것이 없는데. 회개의 첫 번째 근본적인 첫 번째 단계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의인인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용서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는 법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병에 무서운 것은 병든지를 모르게 하는 것이에요. 이대로 괜찮다고 하는 그것이 영혼의 큰 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칠 길이 없는 것이에요. 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일입니다. 영혼의 병이 들어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일에 성령께서 거듭나게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영혼을 깨워주시는 일의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용서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씻으시려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소망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죄를 지적해도 아무리 죄인이라고 큰일 난다고 큰 벌 받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의 이야기일 것 같으면 반발심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소망이요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가 그 두려움이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출발이에요. 두 번째는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자복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세례받았다 그럽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난 후에 그냥 예배당을 나오면서 여전히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여전히 이기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여전히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부와 명예와 지위를, 행복을,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사랑하고 다닌다면 그게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예배당에 와서 간절히 회개한 것이 그런 일을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 자신감을 부여하는 면죄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비추어서 내가 하고 있는 삶과 내 생각과 나의 행위와 나의 말들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은혜의 제사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는지 압니까? 죄를 지었는데 불식간에 지었는데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것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은 비록 내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비춰보니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게 만들었는데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빛이 비쳐야 더러운 걸 치울 거 아니에요. 깜깜한 데서 더러운 줄 모르고 그냥 더러운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에 우리도 이렇게 두려워하고 온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빛에 비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우리 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서로 그냥 주고받는 그런 행동과 말 가운데 우리 영혼을 죽이는 병균이 뭐 그런 죄악이 있는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말씀에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자백할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용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할 수 있는 것, 자복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다림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늘 비춰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겉으로 그냥 회개합니다 하고 슬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럼 마음이 돌이키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합당한 열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내 의의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즐거운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비춰주시는 빛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쳐주시는 대로 어긋났으면 돌이키고 멀어졌으면 가까이 가고 더러워졌으면 씻어주기를 원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자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기를 원할 때 또 놀랍게 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시는 것도 있어요. 놀랍게 오래 참으시면서 이렇게 말없이 세워주시는 것도 우리 성령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제가 회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맨날 슬퍼하고 맨날 죄인이라고 눈물 흘리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드릴까봐 제가 심히 저어대는 건데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대로 사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일지라도 소망이 있다니까요. 회개하고 나면 얼마나 큰 용서를 이미 허락하셨는지, 얼마나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긍휼로 데리고 사셨는지 그렇게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힘이 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회개 합당한 열매 맺는 것도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빛 가운데 살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점차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열매를 맺어서 그 값으로 그것을 팔아서 천국에 가는 티켓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성령께서 오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과 그 용서하심을 경험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가 그 나라 시작된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인정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백하고 구체적인 행동들을 말씀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열리는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뭐 무슨 뭐 특별한 죄인이라, 정말 말 못할 죄인이라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기준으로, 법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은혜로 받아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삶,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더 그 나라의 백성 되기 원하는 소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생각해 보므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대로 살기를, 백성으로 살기를 간구하는 참으로 복된 기도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테니까 회개하여 준비하라고 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부탁과 뜻과 계획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복된 소식으로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준비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고 거룩한 것처럼,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내 모든 생각 가운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이름이 가장 두렵고 가장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세자와 세상의 지혜자와 세상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이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가장 거룩하고 귀한 이름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가장 영광스럽고 모든 사람이 경외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권자 되셔서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과 생각과 심령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하는 일들과 섬김과 예배와 교제와 증거 가운데 하나님 나라 다스림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법대로 순종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베푸시는 그 놀라운 혜택과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세상 가운데에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미 온전히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할수록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부족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랄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풍성한 것인 것을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참으로 죄 가운데 누리던 유익을 다 던져버리고 손해볼지라도 마음이 통회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받는 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제의 잘못을 나의 유익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형제의 잘못 가운데 내가 의롭게 될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받을 권리를 다 버리고 받지 아니하고 버려 손해보며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영원한데, 내 삶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